사무엘상 28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아멘. 이제 우린 드디어 그 사울이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이렇게 세워졌지만 그가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자기의 보기에 선한 대로 이렇게 행동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시고 또 그가 이제 어떻게 이렇게 망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이제 그 시점에 이제 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이제 또 이렇게 쳐들어온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사울은 이제 불안에 떨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지금 자기 자신에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걸 이제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 그 사무엘이 또 이제 죽지 않았습니까? 그 이전에는 비록 사무엘의 말을 제대로 듣지는 않았지만 야 그래도 사무엘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어떤 위험이 생겼을 때 우리 공동체가 어떤 위험이 생겼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이므로 그에게 이제 어떤 의견을 물어보았으면 됐는데 이제 그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이제 어떤 행동을 하는 겁니다. 3절을 한번 보시죠. 28장 3절.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이 사무엘이 지금 죽은 사건과 사울은 신접한 사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점치는 사람들, 어떤 이렇게 무당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제 우리 언약의 백성 가운데 둘 수 없다. 이렇게 다 이렇게 이제 내쫓고 어떤 이제 왕으로서 이제 필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블레셋 군대가 이렇게 오니까 이제 그 사울이 이제 오락가락 하는 거죠. 6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우리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좀 이렇게 가련해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오락가락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 사울이 있을 때는 사울에게 이렇게 불평불만을 쏟아놓고 또 다윗이 눈앞에 보이면 다윗에게 자기에게 막 이렇게 분노를 막 이렇게 쏟아놓고 또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막 두려움에 떨다가 어디 청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자기가 옛날에 쫓았던 어떤 이제 무당들을 신접한 여인들을 신하들 보고 좀 찾아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제 신하가 이제 한 여인을 이제 찾아서 이제 엔돌이라고 하는 곳에 그 신접한 여인이 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렇게 옷을 변장하고 가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이 누구를 불러내기를 원하냐? 그러니까 사무엘을 좀 불러달라.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 이제 이렇게 여러분 이제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무당 보면 이제 왔구나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분이 오셨죠. 그분이 와서 이제 딱 보니까 이게 네가 이렇게 변장해서 왔는데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사울 왕이구나. 응? 사울 왕이 분명히 그 신접한 이들을 다 내쫓으라 그랬는데 당신이 사울 왕이니 나를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그랬더니. 사울이 괜찮다고 얘기를 들려달라고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사무엘로 빙의하여 그 이제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마치 그 사사기의 마지막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한 여러 어떤 이제 은혜의 수단들을 제공을 하시지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이제 그 12지파 공동체였을 겁니다. 루벤 지파부터 이렇게 베냐민 지파까지 열두 지파가 어떤지 한 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사시대가 그런 시대였죠. 서로 이렇게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를 바라셨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 자체는 굉장히 선한 것이지만 그 제도의 말기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잘 살펴봤듯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지파들끼리 죽이고 싸우고 이러다가 어떤 한 지파가 완전히 멸절될 위기에 처하죠. 그 지파가 어느 지파죠?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어떤 레위인의 첩에게 한 그 몹쓸 짓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에 한 지파가 지금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제 사무엘서에서 보여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어디서 불러내세요? 베냐민 지파에서 불러내세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선한 제도를 주시고 하나님이 선한 어떤 길을 열어주시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들은 그걸 이렇게 망쳐버립니다. 배려버리죠. 그리고 그 지파가 가졌던 원래 의도와 하나님 주신 목적과는 정반대대로 그 지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추악한 모습으로 이렇게 변질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개입하시는 거죠. 그래서 왕을 세우셔서 옛 제도, 이스라엘 열두 지파 공동체라고 하는 옛 제도를 이렇게 폐기하시고 이제 왕정 체제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제도를 이렇게 여시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 왕부터 지금 어떻습니까? 이 왕정 제도와 열두 지파 공동체는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일단 왕정 체제는 굉장히 그 한 사람에게 그 어떤 그 권력이 집중되어 있고 그 한 사람, 왕 한 사람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왕이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나라를 잘 다스리면 리더십 있게 어떤 그 일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추진해 나갈 수 있지만 이 왕이 정신이 획가닥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이제 그 사울의 예에서 이제 우리가 그걸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개입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그 작동되도록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한 제도가 이렇게 망할 때 보면 그 제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처음에 갖고 있었던 장점이 나중에는 그것이 가장 큰 단점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이 왕정제도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리더십에 의해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이렇게 추진력 있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그 한 사람은 리더십이 획가닥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장면을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내쫓았던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어떤 구하는. 근데 처음에 이제 속이고 들어가지요. 그랬더니 이 귀신도 속이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실제 사무엘리가 없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다시 올라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짓 영이, 악한 영이 지금 그를 속이고 있는 것이지요. 사무엘의 모습으로 빙의하여, 빙자하여 지금 이제 여러 사무엘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전해줍니다.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 말대로 이제 이루어지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어떤 떠난 어떤 그러한 그 자의 아주 그 분명하게 이제 우리에게 그 어떤 분명히 보라고 전해주는 어떤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지금 사울을 괴롭히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면 하나님이 영이 그를 붙잡고 있지 않으면 뭘 의지하느냐를 지금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보면 이제 그런 많은 예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가 다른 것들에 목을 매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사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사울이 그런 일을 당했던 것처럼 그가 하나님의 명을 어기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기를 하자 정말 자유로워졌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그의 주체할 수 없는 변덕스러운 감정이 그를 지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를 떠나자 그가 정말 자유롭게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아니죠. 어떤 미신의 어떤 자기 인생에 목을 매달고 공동체의 운명에 목을 매달고 그 어떤 하는 이야기에 벌벌벌 떨면서 식사도 제대로 못할 정도의 어떤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시면, 그분이 우리를 은혜로 통치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시편 1편의 이야기처럼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그에 반해 지금 다윗의 상황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27장 1절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오기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지금 다윗이 누구에게로 가고 있는 겁니까?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대적인.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다윗에 대해서 결코 좋은 생각을 가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로 가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왜냐하면 계속 유다 땅에 머물다가는 이제 사울에 잡혀서 이제 죽임을 당할 상황이 이제 됐으니까 피할 데가 없으니까 이제 거기까지 피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그리고 이 아기스라고 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아기스 왕이 있던 데는 21장 이제 그 10절부터 이렇게 보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어디로 갑니까? 가드왕 아기스에게 갑니다. 그런데 예. 거기서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누가 알아보고 저 사람이 저기 우리 블레셋의 용사인 골리앗을 죽인 그 사람 아니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야기했던 우리의 철천지 원수가 아니야. 그 얘기를 들으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미친 척을 하죠. 13절에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는. 그래서 아기스 왕이 봤을 때 야 우리가 다윗을 정말 싫어하긴 하는데 저 정도는 아니야. 저런 미친 사람일 리 없어 라고 하게 만들었던. 근데 지금 어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다시 거길 가는 거예요. 혼자 안 가고도 이제 누구랑 같이 가는 겁니까? 자기 아내들하고 자기 자식들하고 식솔들 600명을 거느리고 같이 가는 겁니다. 아이고 얼마나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처참할까요? 근데 이 외부적인 환경을 보면 다윗보다 사울이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그렇죠? 지금 사울은 이스라엘의 지금 왕이고 자기에게 모든 어떤 권력이 주어져 있고 권세가 주어져 있고 자기의 말 한마디면 움직일 사람들이 있고 얼마나 안정적인 상황입니까? 병사를 움직일 수 있고 다윗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죠. 오죽 불안했으면 유대 땅에서 떠나서 철천지 원수인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가서 자기 자신을 위탁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온갖 비굴한 일을 이제 다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의 어떤 그 내면을 이렇게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이 훨씬 더 안정적이어 보인다는 거예요. 사울보다. 사울은 지금 오락가락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 안정적인 것의 힘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걸까요? 둘 다 똑같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도대체 한 사람의 인생은 이렇게 정말 파멸에 가깝게 거의 뭐 파멸 직전으로 이렇게 지금 향해 가고 있고 한 사람의 인생은 정말로 이렇게 외적으로 많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런 그 고난 속에서도 굳건히 버텨낼 수 있는 그 힘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이미 우리는 그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그의 눈이 이전의 다윗하고는 바뀌어진 그의 시각이 달라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두 주에 걸쳐서 서정걸 목사님, 강선 목사님 걸쳐서 이제 말씀해 주신 바에 의하면 사실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던 거죠. 다윗이 그 어디죠? 26절에 25장에 보면 그 나발이라고 하는 이제 그 사람을 만나지요. 그런데 이 나발이 굉장히 악한 사람이어서 그 나발의 어떤 그 이제 그 목동들을 다윗이 이제 지켜주고 도와주었는데 어떻게 잔치 이제 어떤 이제 풍족한 어떤 그러한 그 때에 좀 우리에게 먹을 걸 좀 달라 그랬더니 아주 일천지하에 이렇게 거절하고 굉장히 이제 무시를 하지요. 그래서 나발이고 우리가 뭐 할 때 뭐 하고 나발이고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발이거든 내가 죽여버리겠어 이제 이렇게 확 올라가는데 그 앞에 누가 딱 나타나는 겁니까? 이 지혜의 여인. 지지난주 성목사님 설교 이후에 우리 청년 2부 많은 자매들이 다 자기 그 영어 이름을 아비가일로 바꿀 기세였어요. 이 지혜의 여인 아비가일이 이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남편의 무식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걔가 원래 무식한 애다. 원래 목이 이 막대먹은 애다. 그러니까 참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겠냐. 하나님이 당신을 생명싸개로 지금 보존하고 계시지 않냐.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입니까. 그렇죠. 지금 다윗은 그렇잖아도 불안한 거 아니에요. 사울이 언제 나를 죽일지 모르고 어디 의탁할 데가 없는 상황인데 이 지혜로운 여인의 말로 인해서 그의 눈이 그의 시각이 바뀐 거죠.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나발을 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발을 치셔서 나발에 죽게 되는 걸 보고 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사무엘서와 이제 열왕기 상하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왕과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인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왕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적인 신과 같은 권세를 지니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당시에 다른 국가들의 왕은 그런 권세가 있었죠. 이스라엘의 왕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제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피조물들 앞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세우셔서 그들을 다스려라라고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죠, 사람이. 피조물을 우리가 다스리지만 하나님께 그 권세를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물을 이렇게 다스리는, 그러니까 대리인입니다. 대리인.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왕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왕의 백성이 아니라 왕의 백성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그래서 왕은 하나님께 그 권세를 위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처럼 그의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왕들이 정신을 차리는 왕들이 거의 없습니다. 사울처럼. 다 자기에게 주어진 이 권력에 취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이제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왜 사람들이 접신한 여인을 찾아가고 왜 사람들이 어떤 미신을 따르고 이런 것입니까? 이 기독교, 참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바꾸는 거예요. 변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가 뭐죠? 돌이키는 겁니다. 근데 우상은 다른 어떤 그 어떤 이방의 종교는 그 과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이 어떤 절대적인 어떤 초월적인 힘을 가진 어떤 그런 능력자가 내 마음에 들게 행동해 달라 이겁니다. 신사울은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의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자신을 회개할 의지가 없습니다. 그냥 이런 상황, 이 위기 앞에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만 해주면 여호와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신접한 여인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진짜 그런 처지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정신을, 왕들이 정신을 못 차릴 때마다 사실 다윗도 그럴 뻔했습니다. 다윗도 지금 자기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어떤 그 자기와 함께하는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비록 피신 생활 중이지만. 그래서 나발 정도는 나발이고 하면서 그냥 확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손에 있는 그 권력에 취해서 어떤 그 부당한 일을 저지르기 직전에 누가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겁니까? 아비가일이 와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거죠. 그런 식으로 또 이렇게 이제 이후에 보면 다윗이 바세바와의 어떤 잘못된 어떤 그 동심 사건 이후에 누가 와서 다윗을 지적합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다윗을 지적하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역할은 뭐냐면 대리인으로 선 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이렇게 살지 못하고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는 사람인 겁니다. 지금 다윗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사무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울에게 그렇게 나아갔지만 사울은 그 마음 바꿀 어떤 그런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존귀 여기지 않았습니다. 마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처럼 자기에게 많은 권한이 놓여져 있었고 자기가 많은 걸 할 수 있었지만 그것이 자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다윗은 보게 된 겁니다. 뭘 보게 된 겁니까? 내가 나발을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를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 싸게 안에 놓여져 있다. 지금 객관적인 상황은 다윗이 사울보다 훨씬 불리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블레셋에 지금 자기 자신을 적에게 위탁하고 아무도 지금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고 여기서 이제 말 한마디 잘못하거나 뭐 하나 꼬투리 하나 잡히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기스 왕은 다윗 같은 유능한 장수가 자기 밑에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관대하다 이러면서 네가 전에 나의 원수였지만 내가 이런 원수를 쓸 정도로 나는 관대함이야 이런 어떤 자기의 어떤 리더십을 이렇게 보여줄 만한 어떤 그런 기회잖아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은 얼마나 눈에 가시겠어요. 저 우리의 원수. 그러니까 뭐 하나만 딱 잡히면 그냥 죽여버리는 거죠. 얼마나 가시밭 그 위를 걷는 기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의 멘탈은 사울처럼 멘붕하지 않고 어떻게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그걸 본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합니까? 계속 한번 보시죠. 우리 사무엘상 27장으로 와보시죠. 7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는데요. 그 어떻게 보면 이때만 이제 사울의 어떤 추격을 피해서 이제 좀 약간 숨을 돌릴 수 있는 거죠. 무슨 일을 하냐면 놀랍습니다. 8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침노하는데 이 아말렉은 누구입니까?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대적 중에 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의 어떤 그 도시에 가서 아기스 밑에 가서 가드에 가서 그의 보호를 받고 거기에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 이제 뭐 나중에는 이제 뭐 이렇게 땅을 이제 시글락을 이제 받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의 블레셋 왕의 어떤 게 보호하 속에 있으면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방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소유물은 취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진멸하죠. 왜 진멸합니까? 다윗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아기스 왕에게 이야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다윗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숙청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향후 이스라엘이 앞으로 이렇게 더 이렇게 좀 발전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지금 도모하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의 수중에서. 그래서 블레셋의 왕한테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유대 지역에 가서 싸움을 싸우고 왔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왕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 얘가 지금 블레셋에 오더니 그리고 사울 왕과 분명히 관계가 좋지 않으니 나를 대신하여 유대인들을 비롯하여 이제 유대인들과 이렇게 싸우고 있구나. 얼마나 내게 큰 힘인가라고 하며 어떻게 보면 이제 아기스 왕을 이제 속이게 된 거죠. 그러나 다윗은 그 아기스 왕의 보호 밑에서 이스라엘이 더 강하게 설 수 있도록 그 일들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요? 내게 주어진 환경과 내게 주어진 상황이 너무나 비극적이고 처참한 환경일지라도 누가 지금 나에게 일을 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 우리 존재는 위태롭습니다. 그 생각을 안 하면 위태롭지가 않은데 내가 누구인가를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위태로워집니다. 나는 이제 뭘 해야 되나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위태로워지죠. 그때부터 사춘기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누구이고 여기는 어디인가? 우리는 언제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역사의 끝자락에 있죠. 우리가 인식하는 현재는 언제나 역사의 끝입니다. 그렇죠? 과거에 누적된 역사들이 이렇게 밀리고 밀려서 그 역사의 끝에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돌아온 역사를 보면 내가 원해서 그 길을 오지 않았어요. 요즘 이제 우리 박 목사님께서 자주 강조하시듯이 밀려 온 거죠. 내가 뭐 우리 가문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고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고 밀려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죠. 뭐 우리 중에 누구도 이렇게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이 있으십니까? 없죠. 근데 태어나고 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게 막막하죠. 뭐 그 왜 이렇게 좁은 땅에 태어났을까? 어디 이렇게 갈 데도 없잖아요. 이렇게 좁아서. 사방으로 한 4시간씩 가면 다 이제 바다잖아요. 갈 데도 없고. 옆에 이렇게 동쪽에서는 일본에서 뭐 원전 사고 나가지고 뭐 이제 생선도 못 먹을 것 같고 막 불안하고 그 원전이 우리 피해가 우리한테 오는 거 아니야. 막 불안불안하고. 왜 우리 옆에는 일본이 있는 거예요. 하필. 일본 옆에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전 세계. 아이 참. 그리고 또 서쪽은 어떻습니까? 추운 겨울에도 그렇게 미세먼지가 막 이렇게 몰려와서 중국에서 몰려와가지고 숨도 제대로 못 쉬겠고 그렇잖아도 추워서 짜증나는데 밖에 나가서 숨도 이렇게 제대로 못 쉴 것 같은 우리가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렇게 북에서는 위에서는 북한이 막 김정은이 막 무시무시하죠.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거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밀려서 와 있는데 도대체 여기서 이게 뭔가 지금 이제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미국 사람으로 안 태어났을까요? 왜 우리는 중국 사람으로 태어나지 못했을까요? 왜 우리는 유럽 사람으로 태어나지 못했을까요? 좀 그게 좀 억울해요. 가끔. 내가 유럽에서 태어났으면 훨씬 더 자유분방하게 살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내가 왜 한국에 태어나서? 근데 우리는 그 축적된 역사 끝에 이렇게 서 있죠. 그런데 우리 존재가 위태로운 이유는 어떤 소설가의 소설 제목처럼 우리 존재가 이렇게 가볍게 느껴지는 이유는 깃털처럼 바람에 날리는 이유는 우리가 과거에 의해서 형성된 현재 속에만 있기 때문에 그러지가 않습니다. 또 우리 앞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미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미래는 언제나 하나님이 가지고 오시는 현재입니다. 현실이죠. 하나님의 미래죠. 미래는 언제나 하나님의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 과거의 어떤 그 시간과 이 미래의 시간이 지금 충돌하는 그 시점에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위태롭습니다. 난류와 한류가 만나면 이렇게 막 소용돌이가지고 복잡하듯이 난기류와 한기류가 만나면 거기서 이렇게 막 기상에 막 그냥 온갖 악천후가 다 일어나듯이 우리가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바꾸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불안하고 위태로운 이유는 하나님이 가지고 오시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가 지금 내 현실이 이게 다야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절대 위태로울 일이 없습니다. 그냥 현실 속에서 이렇게 이렇게 살면 되니까, 그냥 엄마 아빠가 주는 밥 먹고 그냥 평생 이렇게 살면 되니까. 그런데 내게 어떤 소망이 있으니까 결혼해서 아이를 가져봐야겠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결혼을 해야겠다는 소망이 있으니까 이 현실이 위태로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지금 이 솔로인 상황이 계속해서 천년만년 펼쳐질 거야, 그냥 이대로 살아도 괜찮아라고 우리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살아가면 이제 크리스마스가 며칠 안 남은 게 그렇게 별로 그렇게 대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번 크리스마스도 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나가는 것인가? 그래서 이 내가 지금 처해온 이 현실과 내가 이렇게 갖고 있는 이 소망이 이렇게 맞부딪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위태위태하고 막 바람에 막 깃털이 날리듯이 지금 여기서 지금 막 불안불안하고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원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물어보고 있는 건 그거죠. 그렇게 우리가 불안불안할 때, 위태위태할 때 너희는 누굴 찾아가냐 이겁니다. 너희는 누구를 의지하냐? 너희는 그 상황에서 뭘 보냐? 지금 사울은 뭘 보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 자기의 욕심, 지금 내 만족을 이루어질 그 어떤 것, 지금 현실의 어떤 단지 현실의 위기만 넘어갈 수 있으면 다인, 그것만 보는 거죠. 근데 다윗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를 보는 겁니다. 이 불안한 현실 속에서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이 막막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겠습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 있는 처지가 마치 블레셋에게, 적에게 자기 자신을 위탁하는 것처럼, 다윗이 위탁하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거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의 내용을 우리가 품게 되고 우리의 삶으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야곱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에게 이제 식솔들이 70명이 있었습니다. 70여 명이 있었는데 온 땅에 기근이 나서 다 죽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 누가 있었습니까? 애굽 땅에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으로 이렇게 보내 주십니다. 근데 애굽에 사는 43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애굽 땅이 그들을 삼키려고 하죠. 바로가 그들을 삼켜서 아주 그냥 존재 자체가 사라지게 만들어버릴 위기에 처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렇게 애를 낳아서 남자애는 다 죽여라 라고 하는 그런 끔찍한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셨는데 기근으로 죽을 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라질 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어떤 그런 그 웅덩이, 그 수렁 속에 들어갔는데 들어갔다가 삼켜져서 나왔더니 몇 명이 된 거예요? 남자만 60만이 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이제 그 왕정시대를 이렇게 다 지나가면 이 왕들이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정신을 못 차리고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지점까지 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죠. 끝난 줄 알았어요. 바벨론의 그 무시무시한 그 세계 앞에서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사망이 우리를 삼키는구나.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이 정돈이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견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일들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제국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하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주실 거다라고 하는 소망을 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떤 본국이 멸망을 하고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계에 퍼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 퍼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뭘 만듭니까? 회당을 짓죠. 회당을 지어서 성전이 사라졌으니까, 성전이 파괴됐으니까 회당을 짓고 거기서 뭘 읽습니까? 율법을 보지요. 그러면서 누구를 기대하는 겁니까? 성경에서 율법에서 지시하는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언제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때에 그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바울이 이방인 지역에 가서 선교할 때 어떻게 선교합니까? 그냥 아무데나 가서 하지 않잖아요. 이방인 지역에 가면 유대인들이 세운 회당이 있는 거예요. 그 회당에 가서 율법 말씀을 읽고 이 율법에서 지시한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방 지역에 세워졌던 알렉산드리아에, 로마에 이렇게 세워졌던 이 수많은 회당들은 만약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 않았다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았다면 그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 마치 사망인 현실 가운데 몰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내 친구는 마치 사울 왕처럼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데 마치 지금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끊임없이 쫓김을 당하고 있는 그 다윗처럼 주어진 것도 하나도 없고, 내게 지금 손에 잡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여전히 지금 잠을 어떻게 자야 할지 모르는, 하룻밤도 평안히 잘 수 없는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몰아가시는 그 몰아가심은, 그래서 내가 처하게 되는 그 사망과도 같은 현실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이라고 하는 그 수렁 속에 집어 넣으셨다가 몇 배로 뻥튀기 하신 거예요? 70명이 60만이 됐잖아. 그렇게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동안 땅 속에 하나님이 심으셨다가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그 열매로, 부활의 열매로, 첫 열매로 일으켜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서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63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우리가 비방 중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도 우리가 소망을 우리가 놓지 않을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실 리가 오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를 붙잡지 않으면 그가 지금 아무리 학교 성적에서 좋은 성적을 받고 학점을 4.5점 계속 맞고 평균 학점을 그래서 딱 졸업해가지고 아주 최고의 기업에 최고의 대우로 스카우트 당해서 가고 정말 좋은 집에 정말 아름다운 아내, 멋진 남편에 이렇게 살게 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붙잡지 않으면 결국에는 신들린 여인에게, 접신하는 여인에게 자기의 인생을 다 떠맡기고 어떤 저주에, 어떤 미신에, 어떤 그런 것들에, 사소한 것들에 자기 인생을 불안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잡고 계시면 비록 지금 내 인생이 잘 풀리지 않고 비록 지금 내 인생이 굉장히 막막하고 남들과 비교하면 왜 이렇게 주변에는 엄친 딸, 엄친 아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없이 위축되고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맨날 이 고민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할 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 구절 더 보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4면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는 특권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어려움이 죽음보다 더 큰 것입니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넘어야 할 장벽이 사망보다 더 무시무시하고 어려운 것입니까? 그런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사망조차도 주님이 이미 이기셨고 그 사망조차도 사망을 겪게 될 우리의 몸조차도 주님이 이미 품고 계시고 생명으로 바꾸어 버리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현실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죠. 다윗처럼 우리가 처한 환경이 여러분들이 만일 유대 광야에 거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사망을 이긴 자답게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답게 유대 광야에서 어울리는 일을 하십시오. 나발의 목동을 도와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고 만약 여러분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위탁해 있던 다윗과 같은 처지일 가운데 놓이셨습니까?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절대 바꿀 수 없을 거야 우린 여기서 망하고 말 거야 라고 하는 거짓말을 떨쳐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증언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은 비록 굉장히 험난한 그 인생의 여정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소망을 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윗과 함께 일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또한 사울의 예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어떤 인생을 붙잡아주지 않으시면 그 어떤 사소한 것도, 그 어떤 말이 안 되는 것도, 그 어떤 보잘것없는 것도 그 인생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이 주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와 긍휼과 주의 말씀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들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현실 속에 우리가 담담히 그 길을 걸어가며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